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말이 아니고 말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봄날이 온다는 말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이런 날이 온다 하는 뜻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그걸 잘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한순간에 그냥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평천도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저는 유독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요즘 참 정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만은 불과 또 한 몇 년 전에는 통풍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자주 이제 가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아주 참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그럴 때 병원 응급실에 실려서 가서 이제 누워 서 있는데 그 응급실은 뭐 난리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소리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 옆에 있는 침대에서 계속해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이렇게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업에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자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장단을 척척 맞추는 것처럼 옆에서는 아이고 엄마, 여기는 옆에서는 자꾸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막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이 그렇게 아픈지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저 사람은 자꾸 자기 엄마를 찾는데 저는 아이고 아버지를 찾는데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한 순간에 얼마나 깨달음이 그냥 확 오게 되면서 아픈 것도 아프지만은 그냥 눈물이 찡 나면서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십시오. 연습을 한번 해보라 해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여기에 차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확실히 그걸 압니다. 왜 아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이죠.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의심이고 불신앙이고 마귀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혼이 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 문제지. 하나님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놓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잘 못 느끼겠어요. 언제 그러면 이런 것이 느껴지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달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사건,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을 때에 그때 한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이제 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 결과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린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강하다, 그 사람들 신장 보니까 굉장하던데 대단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더라,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요 우리는 뭔가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말씀을 안경 끼고 봤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열 사람은 그냥 봤습니다. 그냥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승리하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요 어떤 상황과 이 사물을 보는 안경 역할을 하는데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이틀 정도 굶고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요 밖에 시내에 차를 딱 타고 가다 보면요 시내에 있는 그 가게 간판이 전체 무엇만 들어오냐면은 음식점 이름만 다 들어옵니다. 다 음식점 이름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이미 생각이 주관적인 프레임이 딱 그냥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나 지금 배고파 하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만 보니까 자꾸만 음식점 간판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 안 그래요. 식당보다 훨씬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못 보고 허상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분류의 정탐꾼의 보고에 사람들은 거기 반응하지 않냐고 열 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데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래요. 사람은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좋아서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데 왜 죽습니까? 좋아서 죽겠다.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봐 좋았어 죽네 막 그냥 왜 나옵니다 아니 좋은데 왜 죽어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아 무섭지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14장을 쭉 읽어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 입에 나온 대로 죽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고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어서 죽고 광야 40년 동안 다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하는 말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마음속에 아직까지 말이 있어서 생각 속에 있어서 입으로 말을 토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우리 말하는 걸 들을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력도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의 위력은 굉장하죠 권세 위력도 굉장하죠 세상에 또 핵무기의 위력도 굉장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사람 한번 보라니까 다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큰 배가 조그만 키로 움직이듯이 자동차를 하면 그냥 키 조그마한 게 하나 그걸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듯이 말이 그 사람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요. 여러분 말은요 영적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을 때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된 거예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 좋은 그 세상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이 톡 튀어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말이냐면 사탄의 말입니다. 그 말은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답고 복됐던 그 에덴 동산이 그냥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은 하와 핑계되고 하와는 뱀 핑계되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말이 변질된 것입니다. 말 속에 있던 그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반항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웃으셨다.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소통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막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도 다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괴된 말을, 파괴된 말, 오염된 이 말을 생명의 선한 말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막 그냥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그 말씀이 이 땅에 머무리고 오신 놀라운 사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말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대신에 특별한 장소 다락방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새로운 말을 하게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낙담에 차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고 살리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 원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룬 되어 있습니다. 이 룬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토를 달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히 여기고 처집을 잡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대드는 말, 이런 것이 다 원망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이 어떻게 생길까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불평으로 15,800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입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제어하면은 인생은 봄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불평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불평한다, 저 사람을 비난한다, 저 사람을 원망한다 할 때 내 말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입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전으로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불평 원망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나에게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자꾸 불평하지요. 아내에게 불평하기 전에 누구에게 불평한다고요 지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꾸만 불평하지요. 누구에게 지금 불평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한 걸 제가 지난주 찾아보니까 10번 이상 불평했어요. 아,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냥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 3일 딱 지나고 난 뒤에 물이 없으니까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은혜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3일. 은혜 유효기간이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딱 지났는데 물이 좀 없으니까 불평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연습 안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너무나 죄는 쉽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은요, 너무너무 그냥 많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요. 그런데 이 말을 금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금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망할 일들,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왜 그렇죠?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은요,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먼저 파괴되는 겁니다. 그 불평불만, 원망은 감사가 없게 만듭니다. 이게 파괴적인 말이죠. 그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몸이 병듭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삶의 자리가 어려움이 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어느 곳에 중독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불평불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공격적인 것은 뭐냐? 자기 영혼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망의 말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입을 열면 불평불만을 입에 달아놓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바꿉니다.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을 창조적인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동을 자꾸만, 여러분, 아유, 내가 왜 이래, 내가.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동 이전에 우리의 생각,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 어디서 바꿉니까?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기도는 모세에게 다 맡기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죠.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말. 이 말, 하나님과의 말의 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거기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이제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사춘기가 되어버리니까 아,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교도 가지 않고 동네 불량대 애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면서 머리에 막 그냥 염색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냐고 술 담배는 물론이고 뭐 산에서요 뭐 본들을 이렇게 마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돈 떨어지면은 다 돈 떨어지면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안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돈 훔쳐가지고 나가고 학교에는 뭐 수차례 정하게 되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정말 가망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속으로는 창피하고 엄마는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그야말로 가정이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냥 정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해도 외동딸이 그냥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치고 경찰서는 뭐 경찰서에서 경찰은 계속해서 오고 뭐 근데 애가 좀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애는 나가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막 며칠 지경인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어떤 아버지가 성령님 충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설명을 이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 야단치지 마세요. 아니, 애가 지금 잘못됐는데 야단을 치지 말았냐. 그래도 치지 마세요. 참으세요. 애를 받아주세요. 자, 그런 훈련들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애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이거는 뭐냐. 거지 중에 산 거지예요. 그냥. 밖에 가서 얼마나 그냥 막 그냥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뭐 그냥 막 놀다 보니까 애가 막 엉망인 거예요. 근데 딱 문 열자마자 아버지가 결심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딸 어서 오라고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자. 안아줬어요. 딸이 불편한 거예요.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가 혼을 낼 것이고 야단을 칠 것인데 아이 그냥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가서 씻고 내가 밥 차려줄게. 밥 먹어. 이 저 아내 되시는 엄마 되시는 엄마는 속이 너무 상해서 그런지 밖에 나오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너 나갈 때 되면 내한테 나간다 말해.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받아줬습니다.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몇 번 한 거예요. 계속요. 그러면서 괜찮아. 집에 왔으니까 감사한 거야. 됐어. 쉬고 또 너 나중에 나갈 때 혹시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딸이 밖에 나와서 돈 떨어지고 놀던 아이들한테 배신 당하니까 아주 신세가 철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역시 이제 집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문 열어주면서 우리 딸 잘 왔다. 괜찮아. 씻고 밥 먹자. 밥상 차려주고. 자기 방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도록 다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자기 방에서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싹 나는 거예요. 내가 놀던 친구들은 다 내가 돈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에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변화됐습니다. 아빠의 말이 바뀌니까 외동딸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변화가 나의 행복이다. 다시 시작. 너의 변화가 나의 행복이다. 아, 따라하라 했는데 시작.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니만 변하면 나 살 거야. 니만 변하면 나 행복해. 근데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변화가 너의 행복이다. 시작. 나의 변화가 너의 행복이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말이에요. 나의 변화가 너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대신에 내가 진심으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건 그냥 너무너무 전염이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말보다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훨씬 거짓말 이런 것이 훨씬 더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에 추임새 넣지 마세요. 추임새 넣지 마세요. 추임새 아시죠? 장단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 누가 이랬다 누가 그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듣거들랑 뭘 하느냐면은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감을 하면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당신이 옳다 그 말이 여기에 추임새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침묵해야 하는 거예요. 침묵도 언어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두운 말, 상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저속한 말을 계속해서 감사의 말로 바꾸고 생명의 말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 상처주는 말,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의 귀에 계속 넣어주고 입으로 퍼나르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실망합니다. 우울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 공격적입니다. 낙담이 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시편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해결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왜 똑같은 환경과 사건에 있어서 말이 변할까요? 반응이 달라질까요? 내면에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해결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그 어떤 생각에서 말이 탄생하기 때문에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자상 혹은 이 약한 이 자존감 이런 것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은 열등의식 이런 것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자기 인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계속해서 그리 나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우리는 말로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줘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갔대요. 거기 가가지고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뭐 진열장 안에 여러 뭐 이제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골동품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하나 사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500불 달라더래요. 500불. 그래서 뭐 500불이면 뭐 좀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500불 두고 샀다는 거예요. 500불 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집에 이제 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집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집안 사정이 어려웠어요. 아니 뭐 정말 몇백 불이라도 필요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 그때 내가 500불 주고 샀는데 그 진주 목걸이 팔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까운 이제 보석상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이거 얼마 하는지 돈을 좀 점에 내가 팔겠다 이랬다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2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500불 주고 샀는데 2만 불 준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말을 못하고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그냥 있어야 돼. 그때는 침묵해야죠. 그때 막 500불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걸 다시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꽤 알려져 있는 골동품 상에 거기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어요. 이거 내가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하겠어요? 하면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돋보기를 딱 이렇게 보더니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밖에 저 안으로 들어가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보더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가게에서는 한 5만 불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빛바랜 그 진주 목걸이 그게 무슨 500불짜리 500불도 나는 비싸다 생각했는데 기념으로 하나 샀는데 그게 뭐 어떤 가격인지 2만 불 단다. 이 집은 또 5만 불 단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왜 그러냐 궁금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거 파리 프랑스에 가서 여행 가다가 사 왔는데 이게 크게 돈을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왜 5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돋보기를 딱 가지고 진주 목걸이에 딱 이렇게 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딱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딱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사랑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줬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흘려서 그 이상한 골동품 가게에 나온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놀라운 글씨 하나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500불짜리가 5만 불 이상의 가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예화집 같은 이런 데서 막 이제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이렇게 딱 새겨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주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딱 그냥 이름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요, 가치 있는 우리가 되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 부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계속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바꿔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바꾸는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 바꾸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 기분, 감정, 느낌으로 용서,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구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100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눈에 눈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말을 고치려면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실상의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의 말을 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실상, 바라는 실상, 되어질 실상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쳤지 않습니까? 그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 길을 따라가던 그 아들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실상을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가 번제할 것이다. 네가 번제물이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요? 바치자 준비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칭찬에 돈 안 들어갑니다. 그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말할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흉보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먼저 내게, 내 영혼에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가 당신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가장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치유되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너 무죄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 입장에 있어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완치되었어. 너 무죄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이십니다. 한국 속담에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곱다 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버려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어지려면은 말을 고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을 고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입술로는 감사가 전혀 안 돼도 입술로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완연한 봄날처럼 인생에 어둡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